데살로니가후서 1장 6, 7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헬라 본문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제가 여기까지 끊어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공의입니다. 가끔 우리가 파킨세이버나 같은 데 시장 볼 때 과일 야채 가격이 분명하게 이 가격이고 그래서 내 키로를 샀는데 계산대에 와서 찍는데 보니까 수치가 틀렸어요. 그래서 수정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3, 4불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수정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돈이 많은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요구해요. 왜 그래요? 우리 마음에 정당한 계산을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조직폭력배가 있습니다. 남을 해치기도 하고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남의 물건을 파손하기도 해서 억울함을 남의 마음에 억울함을 많이 끼친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 조직폭력배입니다. 그가 영화 관람하러 갔어요. 그 내용 중에 주인공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엄청나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장면을 보고 자기가 건달이기 때문에 영화에 나오는 악한 자 편을 들까요? 아니면 억울한 형편에 있는 주인공 편을 들까요? 자기가 족폭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근달 편을 될 것 같은데 억울함을 당하는 주인공을 동정해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지만 그 내면 가운데 불완전하지만 공의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본문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이것을 원문의 구조상의 느낌을 살려서 읽으면 하나님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헬라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분께는 이것이 의롭다, 공의이다. 어떻게? 환난을 가한 자들에게 환난으로 보답하고 환난을 겪은 너희는 안식으로 보답하는 것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합당한 자를 대접할 때도 그렇고 그 합당한 자를 박해한 사람에게 어떤 처리를 하는 과정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당하게 계산하십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고 계산을 실수하는 것을 가끔 볼 때가 있는데 그러한 계산이 하나님께는 전혀 없으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공간에 존재하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든지 이것이 물리적인 법칙이에요. 이것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무슨 장치가 필요해요. 사람은 공기 없이는 살 수가 없다. 이 법칙을 깨기 위해서는 아주 거대한 장치가 필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농사 관련 법칙입니다. 근데 이것이 농사에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들이라. 분명하게 문맥을 살펴보니까 농작물 재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들이라. 농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내가 심는 것 그대로 거둔다. 심지 않았습니다. 추수할 것, 수확할 것 기대하지 않죠.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공심한데 공나고 파심한데 판나고 우리 민족에게도 경험적인 검증을 통해서 아 이게 맞구나. 근데 이 7절의 법칙을 대부분 식물이나 이러한 자연계에서는 적용이 되는데 사람은 이 법칙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해요. 무의식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둔다든지 이것을 심어놓고 이것을 거둘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심어놓고 저것을 거두기를 기대하게 돼요. 농사를 지으면서는 그런 실수를 그런 기대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우리 생애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절대로 이 법칙 가운데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창조세계에 호흡하고 있다면 이 법칙에 이 원칙에 지배를 받기 마련이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법칙. 우리 삶이 과연 그랬나요? 지금의 나는 과거에 심은 나입니다. 지금의 육체적인 모습도 그렇고 영적인 모습도 그렇고 정서적인 나의 모습도 동일하게 20-30년간 40-50년간 60-70년간 심었던 나입니다. 8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원칙에서 자신을 예외로 둘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설계하신 공간 안에서 호흡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법칙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위해서는요 이 법칙을 제정해 놓으신 하나님과 같은 창조여야 돼. 창조자여야 돼. 근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과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 7절을 대입해서 이해를 하면 환난을 가한 자들에게는 그들이 심은 대로 환난을 거두고 환난을 당한 이들은 주를 붙들며 심은 대로 복된 안식을 거둔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당한 계산법이다. 공의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공의인데 이 공의라는 뜻은 정확하게 정당하게 계산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야착하게 계산원이 실수한 것과 같은 실수가 없다. 하나님은 신명기 32장 4절은 이러한 진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신명기 32장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노래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이 장은요 노래로 만들어서 끄덕끄덕 부르면서 마음에 새겨야 할 정도로 중요한 뭔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길지만 중요해요. 이해하기가 술술 읽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영어 번역본을 대조해 가면서 아 이게 이 뜻이구나 뜻이구나 하고 파악하고 있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챕터입니다. 그게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것을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 반석, 그가 하시는 일은 완벽. 왜냐하면 그의 모든 길은 공의시기에 불의가 없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 그는 의롭고 올바르시다. 신명기 32장 4절 이 한 절 자체가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그렇게 묘사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하나님을 주라 부르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기대하십니다. 공의이신 하나님, 신뢰할 만한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공의롭게 살기를 원하시고 계산 자체가 정확하기를 원하세요. 레위기 19장 35, 36절에는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지금 상거래와 관련된 것입니다.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힘을 사용하라. 저울과 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이고요. 공평한 에바라는 것은 밀이나 볶은 곡식을 잴 때 사용하는 소쿠리 같은 나무로 만든 거예요. 이 한 에바에 22리트가 들어갑니다. 내가 만약에 장사하는 사람이면 22리터짜리 정확한 에바가 아니라 20리터짜리 에바를 만들어 놓고 자, 한 에바. 그래서 한 사람이 열 에바를 샀어요. 그러면 220리터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에바를 매저먼트 자체를 속였기 때문에 열 에바를 팔게 되면 한 에바가 남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희는 올리브 기름 같은 액체를 담는 거예요. 그것도 속이지 마라. 왜요?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렇게 살길 바란다. 나는 이러한 속성을 가졌는데 백성인 너희들은 너희들이 살던 애굽이나 아니면 지금 들어가게 될 가나안의 가치를 가지고 가나안의 잣대를 가지고 나를 섬길 생각하지 말라. 출애굽기 22장 1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남의 소, 남의 양을 도둑질해서 손해를 끼쳤어요. 그랬을 때 그 도둑이 잡힌 경우에 어떻게 보상하는지 한번 보세요. 소 한 마리에 소 몇 마리요? 다섯 마리요. 그 숫자에 주목해 보세요.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그 이제 도둑에게 너무 손해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소는 비싼데 한 마리 훔쳤다고 해가지고 다섯 마리요? 소가 네 마리고 양 다섯 마리 아니에요 하나님? 그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소 다섯 마리이고 양 네 마리인지. 황소가 농사를 짓는 또 곡식을 드는 데 소용되는데 이것이 이 집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것을 도둑질해 갔어요. 이 개인에게는 한 해 농사를 망치게 되는 손실을 간 거예요. 그래서 소 다섯 마리로 변상하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이시고 하나님의 정당한 계산법이에요. 출애굽 21장 26절 27절 가보겠습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남종이나 여종은 그때 당시 자기의 소유주 재산이고요. 로마 시대의 노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그가 이스라엘 출신인지 이방인 출신인지 성경은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이렇게 지시하다가 말 안 들으니까 때리는데 눈이 하나 빠졌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입니다. 지금 좋은 관계에서 그를 풀어주고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지금은 눈을 고칠 수도 있고 해를 그 일을 해 넣을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한번 눈이 빠지면 한번 이가 빠지면 평생 고통과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시대상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손해를 끼쳤으면 그에게 몸을 자유케 하는 것이 정당한 보상이다. 정확한 변상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어요. 최저임금제라는 게 있습니다. Minimum Wage Payment. 이 제도가 어디서 최초로 시행되는지 아세요? 어느 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120년 전에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최저임금제가 도입이 됐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이 얼마더라? 기록을 봐야 되겠네요. 5,580원. 시간당 5,580원입니다. 왜 최저임금을 정할까요? 최소한 이거는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기업 신입사원 첫 월급이 평균 254만원이에요. 그런데 최저임금 40시간을 일하면 그러니까 대기업 신입사원이 보통 40시간을 일해요. 더할 때도 있지만 그 40시간을 꼬박 일했을 때 최저임금 적용을 하면은요 22만 3천원 받아요. 그런데 이 최저임금도 주지 않으려고 5,580원이 아니라 3,000원을 주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정당한 계산이 아니다. 불의라고 해요. 성경적인 예로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정치를 도모해야 했던 사울이 사무엘상의 기록에 보면은 그가 통치한 흔적은 초기에 나오는 것 외에는 사울에 대한 기록은 다윗을 잡으러 다니는 죽이려고 획책하는 그것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 기간이 한 10여 년 됩니다. 그에 대해서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그에 대해서 합당한 처리를 하는 것 공의. 그 반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아니한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당한 계산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공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 7절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을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정당한 계산은 철저한 계산을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파워포인트에 준비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저는 여러분이 이 구절을 암송하기를 원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우리가 아버지라 그렇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우리가 아버지로 불러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대요.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연유로 말미암아 불공정하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수하거나 아 그거 몰랐다. 아 그런 것을 참작해야 되는 줄 몰랐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아버지라 부른즉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시편 36편 1절 가보겠습니다. 시편을 펴면은 제일 위에 갈호해가지고 표제가 나오죠. 네, 다윗의 시, 아삽의 시 이런 표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히브리어 구약 원문에 보면은 그것이 한 절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게 1절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그냥 블랭크로 띄워두거든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히브리 원문과 우리 성경의 절수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제라고 하는데 그 표제에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예, 접하는데 36편은 특별히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왔다. 나는 그 주님의 시각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시각으로 섬겨왔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이것은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조금씩 전부 다 다른데 본문을 살려서 의역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악인의 범죄와 관련하여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은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그의 마음속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 본문에는 나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의 범죄와 관련하여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은 아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구나 하는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보았어요. 다윗의 세상에도 그랬고 지금도 약한 것이 강한 것에게 잡아먹히는 그것을 우리의 야극강식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무질서하게 보이고 세상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정글의 법칙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강해야 되고 지금 일단 이겨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군림해야 되고 눌러야 되고 아까 최저임금제에서 말한 것처럼 저들 없는 애들을 착취해서라도 내 것을 확보해야 되는 한국에는 요즘 이런 표현이 있대요. 열정페이로 너의 그 열정을 이곳에서 배우게 하도록 할 테니까 그 대신 임금은 없는 것처럼 받아야 돼. 아주 안 좋은 형태의 문화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을 하나님이 무능하시다, 사람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도 이들은 이렇게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지금 달려 계십니다. 그를 향해서 마가복음에 있는 그 표현을 빌리면,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주님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롱했는데도 그런 권세가 있으면 그런 조롱에 맞서서 대응하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확신합니다.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예요? 그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조롱하는 자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곳에 계셔야 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권세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프라우스. 베드로 후서 3장 3, 4절. 이 3, 4절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롱하는 말들이 많이, 훨씬 더 많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3,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뭐 예수가 재림한다고? 이 말이, 조롱하는 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렇게 많아지는 것이 마지막 때 하나의 특징이 될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우리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는데 무슨 주가 강림하신다, 심판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롱하는 자들에게 차비의 유예 기간인 줄을 모르고 이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9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나이다. 지금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이신데 그 주님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주님을 조롱합니다. 환난과 박해를 겪고 있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 주님은 계산법이 철저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정확하게 계산된다. 성경에는 주님에 대한 여러 가지 별명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만들거나 할 때 아이디를 쓰죠. 저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과 관련된, 주님과 관련된 것들을 그분이 쓰시는 아이디, 별칭, 속성,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신구약 전체에 많이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4장 5절에는 그분 자신을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합니다.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 이렇게 그분의 별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 이, 이런 뜻이에요. 근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들이 사은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보아리라.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사은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 이 앞에 와서 언젠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5절의 상황이,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지? 4절로 봐봐요. 4절. 이름으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니 여기 나오는 너희는 예수 믿는 신자를 이야기하고 그들은 예수 믿는 그들을 자기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함께 몰입해서 죄를 짓거나 방탕 가운데 몸을 던지는데 거룩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거리를 두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뭐라고요?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인 신자들은 그 전에 그들도 동일하게 거기에 섞여서 이방 문화 가운데 하나님을 없는 채 죄악의 삶에 뒹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려다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방하는 사람들이 사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했습니다. 라고 보고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가치를 가진 사람들,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을 두셨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에 되는 성경적인 그 결혼 제도를 부정하는 이러한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나는 그 동성애, 동성결혼이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따라 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호모포비아라는 이름을 붙여서 저것들 동성애를 혐오하는 지금 현재 정신병자들이야 라고 하는 말까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동성애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하신 그 범위를 넘어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의도하지 아니하는 증오심에 불타서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표현까지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도덕적인 가치를 내가 간직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동성애를 혐오하는 정신병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사실대로 주님 앞에 고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적 타락이 깊어지고 지어잔치가 풀린 폭주차처럼 이렇게 되어가는 세상에 과연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맞는가? 관련당하는 신자가 과연 공의의 보상을 받을 것인가? 과연 그렇다면 그때는 언제인가?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요즘 영어권에서 최근에 들리기 시작한 하나의 표현이 있는데 Game Changer 이라는 말입니다. Game Changer. It's a real Game Changer 이런 표현을 써요. 때로는 사람을 넣어서 He is a real Game Changer. Game Changer라는 말은 흐름의 판도를 바꿔놓을 만한 인물이나 제품이나 기술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게임의 판도를 확 바꾸는 뭔가죠. 예를 들어서 제 태블릿 PC가 6시간 배터리 사용 지속이 돼요. 예를 들어서 배터리가 50시간 가는 배터리가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게임 체인저라고 말합니다. 판도를 확 바꾸는 거예요. 지금 운송하는 것에 관련해서 드론을 사용해서 소포를 집까지 배달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현된다면 게임 체인저예요. 수송혁명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프린팅 기술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입력한 것이 종이로 확 나와요. 와, 대단하다. 시간이 좀 지나서 입력을 딱 하고 나면은 컬러로 확 나와서 와, it's a great game changer 이렇게 말해요. 시간이 좀 지났더니 3D 프린팅이라고 해서 엔터를 탁 했는데 종이 출력이 아니라 뭔가 실제 모양을 하면서 만들어내요. 저도 그 처음에 봤을 때 놀랐어요. 실제로 그것을 또 랩에서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주었을 때는 만져보면서 이게 대단하다. 근데 최근에 나온 이 3D 프린팅과 관련해서 카본 3D라고 해서 그 전에 11시간 동안 하던 이 3D 프린팅이 6분 걸려요. 우리는 It's real game changer 이렇게 말해요. 역사는 이제까지 우리가 알던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신가? 하나님께서 과연 정확한 계산을 하시는 분인가? 이대로 진행되는 건 맞나? 그런데 이 역사의 판도를 바꾸실 위대한 game changer가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우와, 정치계의 게임체인저. 아바타, 우와, 영화의 게임체인저.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치, 문화, 영적인 세계, 심지어 귀신들의 존재까지도 영원한 미래에 전체 영역의 게임 체인저가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5장 26, 28절에는 죽은 자들까지도 파장을 미칠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시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라고 하는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 너 그때 그 말 했었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시니까 세상이 과연 정당하게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존재가 있는지 과연 내가 고백한 그 주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맞는지 내 마음가운데 한없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모습을 드러내시면 모든 억울함이 완벽하게 실현되고 정확하게 계산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그것을 희구합니다. 이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해요. 약 한 10분 정도 할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펴주셔도 되고요. 스크린을 참조하셔도 됩니다. 하박국은 어떤 뭐 국 종류가 아니고 선지자의 이름이고요. 유다 땅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요야김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유다를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을 풀어서 응징하겠다.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13절에 1장 13절 주께서 눈이 청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비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므로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하고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고요? 그는 우리보다 훨씬 흉악한데요. 그러난 다음에 2장 1절 하나님께 질문 던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기다려봅니다.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점토판에 크게 히브리어로 해야 되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크게 새겨서 분명하게 새겨서 다른 사람이 달려가면서도 아 저게 주말 적혔네 라고 할 정도로 기록해라. 3절 내가 지금 너에게 하려고 하는 이 내용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으려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금은 나의 시간, 타이밍이 아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중요한 성품인 공의의 속성을 걸고 말하건대 분명하게 시행된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그런데 기록하라. 사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지금 내들 둘러싸고 있는 일 또 이 구절은 특히 하박국은 마지막 때와 관련된 주의 날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박국 1, 2, 3장은 중요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하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에도 인용되고 다른 성경 곳곳에 인용되는 그 구절입니다. 여기서 나왔어요. 나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은 지금은 너희들에게 전체 그림이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믿으라, 신뢰하라. 거대한, 위대한 게임 체인저가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9절, 10절, 11절, 12, 13절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도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보이지 아니할 때 정당한 계산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할 때 여기 구절에 나타나 있는 이러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10절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더라. 지금은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을 향해서 이 말을 합니다.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너는 정복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너에게 화를 부르고 있는 것이었는지 11절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포가 응답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 거대한 집 지었지? 이 돌 어디서 가져왔지? 화려한 너의 집을 바치고 있는 이 기둥들 어떻게 해가지고 생겼나? 레바논에 있는 삼림 이스라엘에 있는 아니면 다른 곳에 그 나라를 정복하고 피를 흘린 가운데 거기서 사람들을 강제 노역을 시켜서 수백 킬로를 이동시켜와서 그렇게 지었지 그 정당한 심판이 너에게서 영영이 묻히리라고 생각했나요? 이 말이에요.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지니 13절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끝내는 화염 가운데 불타 버릴 것을 위해서 그대로 추구한다는 거예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나중에 그렇게 왜 그렇게 판명될까요? 만군의 여호와로 인하여서 그분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이 나옵니다. 상당히 종말론적인 약속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게임 체인저께서 모습을 드러내실 때 세상은 그분을 싫어할 수는 있지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싫어할 뿐만 아니라 무시해요. 세상이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시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무시할 수 없어요. 무시하고 삶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모습을 드러내시면 이 세상의 게임체인지는 그것이 문화계이든지 뭐 창작업계이든지 정치계이든지 하나의 다크홀스가 나타나가지고 와 대단하다 20년 뒤에는 그 게임체인지가 모습이 안 보입니다. 또 다른 게임체인지가 나와요. 그런데 만약에 왕께서 모습을 드러내실 때 이러한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존하시는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찬송할지니라. 이제 3장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으실 때 3장을 읽으실 때 큰 경계와 위로를 받아야 돼요. 저는 다 읽을 수는 없고 13절에 있는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지배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작업했던 노트를 꺼내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미래에 일어날 놀라운 일을 알게 된 선지자는 이렇게 소리 높였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고 들었을 때 나는 내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떨어야 했다. 내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내 입술이 주의 음성을 듣고 덜덜 떨리는 것은 물론 나를 지탱하고 있던 두 다리가 썩어 내리 앉는 것 같이 무너져 내리면서 큰 공포 가운데 전율을 느껴야 했다. 그러나 나는 큰 무리를 이룬 군대가 침공할 것이나 전능력께서 개입하여 우리를 침략하는 자를 침략하는 그날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기다릴 것이다. 이 문맥 가운데 17절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는 17절만 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왜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정당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한 채 행한 모든 것의 결과 이러한 경제적인 열악함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신원하시는 그 공의의 모습으로 우리 삶의 역사의 중간적인 모습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호흡하고 다시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기만을 학수고대하며 오늘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당하게 취급당하고 큰 오해 가운데 있어도 다 풀어나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이, 지금 이 사건이 부당함이 역사 가운데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모습을 드러내시는 날 낱낱이 하나하나하나 신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게임 체인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예배받으시고 우리의 심령을 더 크게 지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